종종 상담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싶다라는 말을 들어요. 하나님 한국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영국에 있을까요? 하나님 이직을 할까요? 좀 더 견뎌볼까요? 하나님 이 학교에 가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많이 듣기도 했지만 저도 많이 해봤던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가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의외로 많은 불안과 걱정이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그래서 그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를 해보는데 좀처럼 응답이 들리지 않으면 맞아, 하나님은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지, 이렇게 은혜롭게 해석을 해보죠. 그리고 어쩐지 찝찝한 마음으로 개운하지 않게 마무리하고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신 적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지난 7월 말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성경학교 주제가 바로 오늘 이야기인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학교가 시작되기 전부터 모세를 모르는 사람은 교사들이나 아이들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초등부에서는 뉴스레터를 매달 발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그리는 예배라는 공간을 채우고 있는데 이번 달 순서인 아이가 성경학교를 떠올리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 장면을 너무 멋있게 그렸더라고요. 성경학교 본문에 홍해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모세 하면 홍해가 떠오른 거예요. 이 정도로 유명하죠. 여러분,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다 아실 거예요. 이게 1998년 작품이에요. 워낙 유명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모세는 알 정도예요. 애니메이션 내용의 디테일은 성경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각색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있지만 인물과 사건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몇 달 전부터 출애굽기를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저는 모세라는 인물의 강한 매력을 느꼈어요. 그리고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이 먼저 모세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기를 원했어요. 저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과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만 한 건가? 모세 개인 한 사람으로서는 어땠는가? 오늘 모세의 스토리를 전하게 된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저를 또 여러분을 찾아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두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라는 인물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살아온 삶부터 봐야 되겠죠. 모세는 아기 때 아들이면 다 죽여라 했던 명령했던 당시 왕,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을 피해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뛰어보내게 돼요. 그리고 당시의 애굽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을 하고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키우게 되고 그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군인이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람을 죽이게 돼요. 애굽의 군인을 죽이고 도망쳐서 광야로 나가게 돼요.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주고 그 딸들 중 한 명과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40년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 긴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 1장 안에 25절 안에 다 적혀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유명하다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유명한 사람의 성장 스토리 분량치고는 좀 적죠. 그리고 오늘 읽은 3장부터 4장 중반까지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부르신 나이는 몇 살인가요? 힌트는 다 나왔어요. 더 셈만 하시면 답을 내실 수 있어요. 몇 살이죠? 방금 그거 맞았는데. 80살이죠. 여기서 첫 번째, 왜 하나님은 모세를 80살에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해요. 다 들어보셨죠? 모세가 소명을 받은 80살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면서 기다리셨을까? 뭘 기다리고 준비하셨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애굽에서 왕자로 지낸 경험이나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목축을 하던 그 시절이나 크게 도움이 되는 이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살아온 지난 20년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은 약간의 TMI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는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주중에 남는 시간은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과외를 하면서 꽤 벌이가 좋았어요. 지금은 몰라도 한 20년 전에 한 달에 3,400을 번다고 하면 정규 직장이 없는 것 치고는 꽤 많이 버는 축에 속했거든요. 특히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 했기 때문에 과외를 참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사역에서도 점점 스킬과 경력을 쌓을 기회가 늘어갔고 또 10년 차가 가까이 왔을 때는 정말 행복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영국에 오게 되었어요. 너무 설레었죠. 학교를 가고 싶었고 여기서 나에게 어떤 삶을 펼쳐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엄청 하고 왔어요. 영국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학교가 파산을 하면서 학비와 모든 돈을 다 날리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다 못해 바닥 그 밑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비자의 문제가 생겼죠. 그야말로 실패와 좌절의 끝판왕이었어요. 도망치고 숨고 움츠러들어서 10년을 살았어요. 제가 저의 20살 때부터 살아온 20년의 이야기를 나눈 건 위로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을 지내오고 나서 모든 걸 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게 포인트예요. 결핍이라는 단어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핍이라는 건 상대적인 의미의 단어예요. 남들과 비교를 하거나 과거에 나와 비교를 했을 때 있다가 없게 되면 그것을 결핍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결핍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능한 한 많이 가졌다가 한 번에 다 잃으면 돼요. 처음엔 충격을 받죠. 그러다가 불편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없어도 된다라는 스테이지에 다다르게 돼요. 실제로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없어 보면 압니다.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이 단계에서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은 포기가 아니라 비움이에요. 포기는 가지려고 하지만 아쉽게도 내가 못 간다면 어쩔 수 없지 뭐. 할 수 없지 뭐 이런 마음이라면 비움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라는 상상 자체를 하지 않는 자족하고 기뻐하는 상태예요. 실제로 제 인생의 고통의 파트 10년 차 중반부터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지붕이 있는 집에서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나갔나 싶기도 했는데 아무튼 모르겠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세에게 40년 플러스 40년이 필요했던 이유는 소명을 위해서 완전히 깨끗하게 비워지는 준비 기간이 되었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불편함 없이 살던 모세는 도망쳐 나와서 그 당시 목축은 최하위층이에요. 최하위층인 목축을 하게 되었죠. 모세가 어릴 때 젖 먹일 유모로 친어머니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모세를 키웠고 자라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모세가 히브리인의 정체성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노예를 때리는 애굽 군인을 죽인 것은 히브리인의 정체성으로 인해서 정의감과 민족의식이 불타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모세가 영웅 심리든 뭐 투철한 민족의식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불타올라서 애굽의 군인을 딱 죽였을 때 군중 심리로 반란이 일어나서 그 순간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모세가 은근 그걸 기대하면서 행동하진 않았을까.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40년 플러스 40년을 준비하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상대방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애정을 가득 담아서 부르는 거래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득 담아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마치 때가 됐다. 내가 지금까지 널 부르려고 기다렸어. 이제 내 것으로 가득 채워. 하시는 것처럼. 다 비웠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세요. 모세의 나이가 80살이에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봤는데 다들 엄청 오래 살던데 80살이면 청춘이지 않나? 맞아요.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7세. 장난 아니죠. 이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를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연수가 75, 강건함은 80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에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것을 다 제하고 평균적으로 성인이 몇 살까지 사는지를 봤을 때 70살 정도? 조금 많이 살면 80살? 이 정도였대요. 모세 나이 80살이면 죽어도 어색하지 않을 나이예요. 그런데 그 80살에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20세 나이로 죽을 때까지 40년을 사명을 따라 살아요. 아마 짐작해 보건대 아이고 그냥 손주들 재롱이나 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겠어. 뭔 특별한 게 있을 수 있겠어. 그 생각은 지극히 내 경험, 내 데이터, 내 타이밍 그것에 의한 생각이에요. 현재 내 옵션이 어떻든 나만 준비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때부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소명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제일 궁금하시죠? 10년의 부족함 없이 즐기기만 하던 저의 시간, 10년의 추락과 실패, 좌절 이후에 저는 다시 교회 사역을 시작했어요. 바로 여기서요. 난생 처음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한 것을 통해서 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것을 들었어요. 봤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한 것은 떨기나무였죠. 제가 방금 질문을 하려고 그러다가 대답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얘기했어요. 광야에서 떨기나무는 흔하디 흔한 풀이에요. 그냥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축을 했는데 그동안 떨기나무는 셀 수 없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주한 떨기나무는 달라요. 불이 붙어 있는데 보통은 까맣게 타다가 하얗게 재가 돼야 되는데 이 불은 그렇지 않아요. 죽이는 불이 아니라 살리는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죠. 불꽃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요. 여기서 모세는 80년 생애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의 대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께 크게 혼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보통 부모님이 밥 먹으라고 부르시잖아요. 밥이 다 안 됐는데 꼭 부르시죠, 그죠? 그럴 때 제가 뭘 하고 있든 뭐 귀찮아서든 잠깐만 이라고 했거든요. 그 약간 성의 없는 말투 아시죠? 잠깐만 이렇게. 그때마다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잠깐만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그 이후로 약간 잠깐만 말고 그러면 다른 말로 뭘 시간을 끌어보지? 막 이런 단어도 상상하고 꼼수를 부려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잠깐만이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렸을 때 받은 훈련 덕분에 내 하나님하고 대답할 수 있었나 싶기도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누구세요? 가 아니고요. 예전에 노년부 성경학교를 하거나 가끔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체험에 대한, 영적 체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거든요. 신기하잖아요.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는 자기의 체험 이야기 같은 거. 신기한 거는 생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듣겠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시지 않는 경우도 있죠. 꼭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다 못 들은 사람 막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누구의 음성인지 바로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누구세요가 아니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희망적인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사무엘상 3장을 같이 볼게요.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다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로 알아들을 음성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해요. 중요한 건 즉각적인 반응보다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소명은 대단한 것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그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기시는 일이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 머무르시는 곳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매일 하던 일을, 늘 가던 곳을, 항상 하던 방식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꼭 피하시길 바래요. 특별한 장소로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던 일을 하면 된다고 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비워진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떨기나무를 주목해보는 거예요. 어느 날 불이 붙은 떨기나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매일 행하고 매일 가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 깨닫는 그 순간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매일 반복해야 했던 그 지겨운 일들이 거룩해지고, 죽일 듯이 미웠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광야가 천국처럼 느껴질 거예요. 지금부터는 세 번째, 대답했다면 그 다음은 뭔가요? 신을 벗어야 했어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호렙산은 광야에 널리고 널린 돌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고 모세는 신발을 벗었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흔하디 흔한 돌산이 이제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었어요. 지금 모세는 새로운 세상의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동안은 전에 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라면 지금부터는 체험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죠. 전에 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이론이라고 해요. 체험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현실을 믿는 거예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히브리 민족을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믿었죠. 하지만 그것이 모세의 일상에는 영향이 1도 없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었던 거죠. 삶을 보는 눈은 똑같았을 거예요. 사는 방법에도 차이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세상의 입구에 서게 되었어요. 그동안 이론이었던 하나님이 실제가 되었어요.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그 순간부터요. 이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해요. 지금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해왔던 내 자신, 때로는 위장하고 치장하고 장식했던 내 자신을 벗어나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명으로만 채우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내 자신마저 내려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완전한 새로운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말씀이에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제가 하루에 미니멈 세 번씩 불러요. 지온아! 놀랬어요. 네! 하고 뛰어내려오면 말합니다. 밥 먹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네! 하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소명이 사명으로 이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사명이라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뭘 시키실지 무서워서 대답 못하겠다고요. 예전에 신학교 시절에 떠돌동 농담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저 이거 빼고 다 잘할 자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거 빼고라고 하면 딱 그걸 시키신대요. 저는 콧방귀를 꼈죠. 나름 되게 믿음 좋은 척하면서 아니 무슨 하나님이 골탕 먹이시는 분이야?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 빼고 다 잘할 수 있어요.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저는 선교지에 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디아스포라와 멀티컬처를 기반으로 한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기꺼이 따라갈 마음과 각오가 된 상태로 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면 뭘 시키실지 걱정인데 하는 두려움은 없는 단계여야 하지 않나 싶지만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거절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아요. 사람들이 야, 네 말 안 믿어.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셨을 리가 없어. 라고 말하면 어떡해요? 저는 말재주가 없는데 어떡해요? 하나님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연약한 사람이니까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한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저보다 교사 경력도 많고 달란트도 많은 더 잘할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저를 교사를 시키셨을까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 선생님이 아니야, 네가 최고야! 이렇게 칭찬을 듣고 싶으셨던 건가 싶어서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만 저는 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누구보다 뛰어난 우주 최강 적임자라서 우리의 자리에 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운영 방침은 세상의 방법과는 달라요. 그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교육 방침이라고 불러요. 사명을 따라 걷는 과정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마스터한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리시고 아론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든든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명을 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목회자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감당하는 게 사명 아닌가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땐 그럼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건가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가정, 교회, 사회, 인간관계, 나와 연관된 모든 것들이 나의 사명을 감당할 대상이에요. 내가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 부부간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인내하는 것. 교회와 사회에서 내 영향력이 작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섬기고 이웃을 세워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사명이에요.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을 아기를 보면 물로 가득한 자궁 안에 아기가 웅크리고 있죠. 자궁 속은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에 그 모습 같아요.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여러분이라는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죠. 뭘 시키실지, 뭘 할 수 있을지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기대로 바꾸세요. 기대는 믿음에서 나와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 취업 준비 중이신 분 여기 많으실 거예요.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면접 마지막에 면접관이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합격 확률이 오르는 꿀팁이 있다고 해요. 저의 의견이 아니라 검증된 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면접이 잘 돼서 제가 합격하게 된다면 1년 뒤에 돌아봤을 때 제가 어떤 성과를 냈어야 저를 잘 뽑았다고 느끼실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내가 합격해서 나를 채용한 상황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성공하려면 정확히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고용인이 원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직원이에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 곁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너 잘했어. 역시 내 딸이야. 역시 내 아들이야. 이렇게 칭찬하실까? 어떤 사명이든 기꺼이 기쁨으로 네, 제가 열심히 할게요 하고 감당하는 모습이라면 충분할 거예요. 모세의 인생은 왕자에서 광야의 목자로 그리고 소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어졌어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부르시는 여정이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부르세요. 직장이, 가정이, 건강이, 관계가 불안정하고 무너지는 것, 심지어 실패하고 낮아짐까지도 하나님의 준비 과정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라는 세상은 실패와 실수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름으로 부르실 거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있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소명에서 곧 사명으로 이어지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